사내 아이의 휴거. 12장 5절에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한 휴거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을 말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휴거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휴거됩니까? 이는 이미 한 사람이 보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만을 보좌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좌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로 보좌에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로 통치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 중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된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휴거되자 곧 두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그리고 곳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5절에서는 사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되었다고 말하고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하며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사내 아이의 휴거로 인한 것이고 하늘의 전쟁도 역시 사내 아이의 휴거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전쟁의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미가엘을 봅시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미심장합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입니다. 이 한마디 질문은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인데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고 묻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 질문은 사탄의 권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어림없다. 이것이 바로 미가엘의 이름이 계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내 아이가 휴거되자 곧 하늘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사내 아이가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휴거는 다만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 여러 시대에 걸쳐 내려온 전쟁, 즉 옛 뱀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종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미가엘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전쟁을 벌입니다. 용은 바로 옛뱀입니다. 이 용은 하나의 뱀이 변화된 것으로서 그의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가 들려 올라가자 그 용은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집행입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전쟁을 벌였고 용도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8절과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전쟁의 결과로 용은 패배하였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본래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이 사람의 타락 가운데서 얻은 지위를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 사탄의 합법적인 지위를 이미 파괴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주님이 구속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집행하고 사탄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얻은 합법적인 지위를 끝내는 것입니다. 구속은 타락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처리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타락에 대해서 교회가 한 처리입니다. 심판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었지만 심판의 집행은 교회의 일입니다. 사탄은 구속 안에서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10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사탄이 쫓겨날 때 사탄의 사자들도 쫓겨나고 따라서 하늘에 더 이상 그들의 장소가 없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계시록의 두 구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이미 실현된 것이고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성취의 열쇠는 산의 아이의 휴거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쫓겨난 이유는 산의 아이가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쫓겨난 결과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기는 이들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미 완성됐으며 따라서 그분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이기는 이들이 이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또한 여기와 일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10장 17절에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음을 말합니다. 1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2장에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을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의 근거는 바로 17절입니다. 사탄이 하늘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차례 귀신을 쫓아내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귀신을 쫓아낼 때 비로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의 권위는 단번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권세를 완전히 잃게 하고 그의 하늘에서의 권세를 잃게 하며 그의 모든 권세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탄을 처리함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차례 귀신이 정복당함으로써 사탄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저울이 있다 합시다. 한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 저울 위에 계속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계속 더하고 또 더합니다. 사탄을 한 번 더 처리할 때마다 우리는 저울의 다른 쪽에다 물건을 더 놓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올려놓을 때 상대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저울의 다른 쪽에 계속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번 다 유효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할 때 저울의 상대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누가 더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더해진 하나하나가 마지막으로 더해진 하나와 합해져서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사탄의 일을 대항하고 우리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꼭 우리가 어느 귀신을 만나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든 일과 모든 권세를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굳게 붙잡고 각 위치에 굳게 서서 한 형제가 중량을 조금 더하고 다른 형제가 또 중량을 조금 더한다면 언젠가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손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고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는 이들이 나와서 교회의 위치에 서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교회의 위치에 굳게 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수행했으므로 그 결과는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입니다. 계시록 12장의 산의 아이가 바로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이기는 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아이가 휴거되자마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의 원칙. 성경에서 이 산의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바로 사탄으로 하여금 권세를 상실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비가일의 성질, 즉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의 아이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까? 그 의미는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손들이 모두 그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이므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칼로 형제들을 살육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준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인정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기 원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부터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본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전체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단체 중에서 한 무리를 선택하시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게 하셨는데 이들을 이기는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원해서 이기는 이들이 될 수도 없었으며 또한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레위인도 끝났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됨을 대신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바를 이제는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로 간주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만이 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봉사로 유익을 받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의 일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일은 그들이 했지만 일의 유익을 얻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기는 이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은 이기는 이들이 한 것이지만 영광은 전체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매우 어려운 상황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한 지파 중에서 기드온을 일으켜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어 대적을 몰아내도록 하셨으며 이것은 온 나라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전쟁은 원래 온 나라의 일이었지만 혹자는 두려워하고 혹자는 태만했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를 일으켜 전쟁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온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됨에서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포로된 지 70년 만에 모두 본토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돌아오지 않았고 오직 소수 사람들, 즉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등등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만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습니다. 그들 소수의 무리가 한 일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한 일로 간주되었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부흥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온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의 원칙은 특별히 신령한 개인이 장차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이가 이기는 이로서 일을 수행하는 이유는 자신이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고 합당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서 교회를 대신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무리가 이기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한 일은 온 교회가 한 일로 간주됩니다. 만일 이기는 이들이 될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며 그분은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 아이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내 아이의 문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대신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이기는 이를 부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내 아이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이기는 이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해산되자마자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고 즉시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어려움이 사내 아이의 휴거로 인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내 아이가 나오면 하나님의 목적이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며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기는 이의 근거와 태도. 계시록 3장 21절을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사내 아이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 동시에 또한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봅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저를 이기었으니 저는 사탄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고 둘째로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한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어린 양의 피. 첫째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으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피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사탄을 이기는 근거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가 크게 소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피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피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탄의 주된 활동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흉악한 살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사탄의 주된 일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12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주야로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이며 또한 우리 양심 안에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해지고 무력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참소하여 사람으로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상상하게 하며 사람을 사탄과 전쟁할 위치를 상실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느낌이 있어야 하지만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온종일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틀렸다고 느낌으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될 것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서도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연보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의 헌금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여 헌금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 예수님이 어떠한 승리를 얻으셨는지 등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잘못됨, 즉 자신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온종일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합니다. 일할 때에도, 휴식을 취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좋다고 생각하는 때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이 만일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빠뜨렸다면 사탄이 우리를 이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탄 앞에서 연약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사탄 앞에서 이기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자백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공과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자신에 관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병적인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은 죄의 느낌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체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특별한 죄가 있음을 말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자신은 틀렸고 약하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지고서 불안을 느끼고 즐거움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매번 우리에게 이러한 느낌을 줄 때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그를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주된 일은 바로 참소입니다.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우리의 양심 안에서 참소하며 우리의 양심을 연약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에서 양심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만일 사람의 양심이 파괴되면 그는 침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침륜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바로 개인이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어 쓸모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가 파선되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는 곧 그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만일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양심은 즉시 손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양심이 손상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주된 방해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피는 승리를 얻는 근거이며 사탄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참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란 큰 죄나 작은 죄를 물어나고 그분의 아들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틀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수많은 죄에서 씻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유 없는 참소를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이유 있는 참소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사 어떤 일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다만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할 뿐 사탄의 참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혈이지 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참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단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 죄를 자백합니까? 자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백한다면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소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참소받아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했다면 우리는 참소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당신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자백한다면 주 예수님의 피가 즉시 당신을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느낀다고 해서 조금 더 거룩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 예수님의 피를 대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모든 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기억하고 있는 죄든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 죄든지 보았던 죄든지 보지 않았던 죄든지 자신이 사함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죄든지 사함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죄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한두 가지의 죄나 단지 수많은 죄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믿는 것보다 사탄의 참소를 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지만 우리가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범죄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보혈을 믿지 않음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마음의 불안과 자신의 잘못됨과 자신이 틀렸음을 느낍니까?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를 소망했으나 자신에게 결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적극적인 것이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참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적극적인 선함이 없고 원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즉 피를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고 오직 피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적극적인 의가 없고 다만 구속으로 인하여 얻은 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보좌가 은혜를 주는 곳이지 공의를 요구하는 곳이 아니므로 은혜를 얻기를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곧 우리의 구속받은 신분 때문이지 우리가 진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는 요 며칠간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기도할 담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근거는 모두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성장도 보혈의 효능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피로써 성취된 일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 사도 바울 같고 사도 요한과 같고 사도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혈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사탄이 와서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없을 때에도 사탄은 와서 참소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피로 인함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도 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보혈이 영적 전쟁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피의 가치를 모른다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흠없는 양심, 청결한 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수천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말할 것이고 우리가 만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천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바로 피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이유라도 피로써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흠없는 양심이 필요한데 오직 피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양심을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은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의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위치에 서기만 하면, 당신이 피를 믿기만 하면 사탄은 당신에게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아시고 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지만 계속 사탄의 참소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믿으면서 동시에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믿는 이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서 하나가 나가야 합니다. 참소가 들어오면 피가 나가야 하고 피를 믿으면 참소가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제사장이시고 언제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참소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사람이 사탄의 참소를 받는 것은 일생 동안 직면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변호를 위임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소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중보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만일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도리어 참소자의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가 사탄을 처리하는 근거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피의 가치를 안다면 이 땅에 평안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으니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형제들이 그를 이김은 그들의 장점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의 성장으로 인함도 아니고 그들의 체험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이 저를 이김은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피를 사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받아들이자마자 사탄의 능력은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피를 의지해서 해야 하므로 매일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피를 의지하고 피를 믿은 것 같이 그 이후에도 날마다 우리는 피를 의지하고 피를 믿어야 합니다. 피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이유 없는 참소로부터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쇠사슬을 부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참소를 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소를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참소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평가한 피의 가치에 따라 나에게 적용하소서. 우리가 평가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평가한 피의 가치에 따라서 사탄의 능력을 처리해야 합니다.